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9월 13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의 100원 택시라는 걸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소개했습니다. 택시비가 100원밖에 안 한다고요? 믿기지가 않죠, 사실. 뉴욕타임즈는 시골 지역의 대중교통 혁명이라면서 한국 충청남도 서천군의 100원 택시를 소개했는데 이 서천군 인구는 1960년대 16만 명에서 올해는 5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중 38%가 65세 이상이라는데요. 선동마을에서는 2013년부터 인구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버스 노선 일부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나마 하루 3대가 있던 버스 운행도 멈췄다네요. 차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서천구는 승객이 1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은 군이 지급하는 100원 택시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는 누구나 100원 택시를 부를 수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성공적이어서 서천군의 100원 택시가 다른 군으로도 확산이 되고 한국 시골 지역의 대중교통을 혁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혁신도 혁신이지만 정말 괜찮은 또 하나의 복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나저나 농촌 지역 인구가 정말 많이 줄고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이 문제에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 코너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한국의 주요 기업과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집중 탐색해보는 피플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있습니다. 먼저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전날보다 322명 줄면서 지난 6일 이후 일주일 만에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유행이 점차 잦아드는 듯했던 수도권에서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며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전체 지역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3년 반 전 매매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37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벌써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9.95%, 6.18%를 추월했으며 특히 인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2배가 넘은 상황입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의 자금 세탁을 도운 미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1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카나다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갈렙 알라우마리에게 징역 11년 8개월형을 선고하고 형을 마친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데이비드 에스테스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검사대행은 알라우마리에 대해 불량 국가와 세계 최악의 사이버 범죄자들을 위해 자금을 세탁했고 절도범들의 주머니와 가상지갑을 채우는 공모팀을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사망할 위험이 11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개한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 중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60만 건의 확진 사례를 조사 분석해 작성한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현지 시간 11일 CBS가 보도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11일 요약 보고 도중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4.5배, 입원 확률은 10배, 사망 확률은 11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사망설이 돌았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영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알자와히리는 9.11 테러 20주년 기념일에 공개된 60분 분량의 새로운 영상에 등장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흰옷에 수염을 기른 모습의 알자와히리는 미국이 20년 전쟁 끝에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면서 경제 군사적 문제로 적을 지치게 해 적의 힘을 소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임시 핵사찰 종료를 선언했던 이란이 석 달여 만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다시 한번 임시 핵사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 청장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2일 이란 테헤란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제한적 수준의 핵사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IAEA 조사관이 이란 핵시설 내 감시 카메라를 유지 보수하고 저장 매체를 교환할 수 있으며 방법과 시기는 양측이 조율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북한 내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500km 표적에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1,500km를 날아갔다면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적대 세력들의 반북 군사활동을 강력히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뉴스 7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 북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주시나요?
네, 북한이 또다시 중국으로부터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올 연말까지 중국발 정제유 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지난 1일과 2일 남포항을 통해서 대량의 정제유가 반입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반입된 정제유의 양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중형급 선박 4척을 통해서 유류가 반입이 된 만큼 적은 양은 아닐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입된 정제유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네, 반입된 유류는 군과 군수 공장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일부 운수 부문에서도 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군에 공급된 정제유 중에 일부는 북한 정권 수립일에 있었던 열병식에도 쓰였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에 들어온 정제유가요, 대부분 경유였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고요?
네, 외부에서 이렇게 정제유가 반입이 되면 예. 어느 기관에 공급이 되든 일부가 연유 공급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틀이나 사흘 안에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달 들어 경유 가격이 북한 전역에서 갑자기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건데요.
예.
실제로 지난 6일 경유는 1kg당 평양 3,600원, 신의주 3,800원, 해산 3,8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난달 중하순에 비해서 30%가량 떨어진 겁니다.
네.
반면 같은 날 휘발유는 1kg당 평양 7,000원, 신의주 7,300원, 해산 7,500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조사 가격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 없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유만 좀 반입이 됐다는 걸 가격이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들어 정제유 반입이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예. 북한과 중국이 모종의 물밑 합의를 통해 정제유를 거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지속해서 반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중국에 광물 자원을 제공하고 중국은 정제유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필수품이나 원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유류 중에 일부를 비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지 소식통은 연유 수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미리 저장해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국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올해 적지 않은 양을 비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에 반입된 정제유가 군이나 군수 공업 쪽에 먼저 공급됐다고 해주셨는데 좀 민간 부문에 좀 먼저 공급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네, 최근에 양강도 해산역 소속의 안전원이 예. 송금 브로커 활동에 가담한 죄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원이 보위부에 체포돼서 법적 처벌을 받은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내부에서도 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양강도 소식통은 해산역 소속의 40대 안전원 최모 씨가 6월 중순 도보위국 보위원들에게 긴급 체포돼서 두 달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지난 4일 관리소에 보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네, 양강도 해산역 분주소 안전원 겸 당 세포비서로 있던 최 씨는
예.
지난해 3월경 해산시 거주자인 40대 여성 한모 씨로부터 내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해산까지 데려다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2,000위안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국경이 정면 봉쇄되고 주민 이동이 차단되면서 생활고에 극심을 겪던 최 씨는 이 한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보위부에 체포되기 전까지 네. 평안남도, 함경남도, 자강도 등 전국의 주민들을 해산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 최 씨가 한국과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가족을 국경 지역인 해산까지 무사히 도착시키는 일을 맡고 한 씨는 탈북민과 연락해서 송금한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네요.
자, 일단 당국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타지역 주민을 그냥 해산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했다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거니까 처벌 수위가 좀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 6월에 한 씨가 이 불법 외국수단 휴대전화 사용, 탈북 방조 혐의 등으로 도보위국에 체포가 되면서 최 씨도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 씨가 오래전부터 탈북민의 가족을 해산시로 데려오는 일을 해온 게 보위부 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예.
소식통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와의 투쟁에 앞장서야 할 안전원이자 당 세포비서였다는 점에서
네.
아무래도 관리소로 보내는 좀 강한 처벌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의 가족들도 최 씨의 범행을 알고도 신고를 안 했다는 점에서
네.
연좌제 처벌을 받아 오지로 추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보위 당국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의 도수를 올리고 있다며 특히 중국 손전화기 사용과 연관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국민이 범법자가 되고 또 죄에 비해서 또 너무 심한 처벌이 내려지는 북한의 현실 하루속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2020년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입니다. 스테이 씨가 최근에 발표한 신곡인데요. 색안경 들어볼게요.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의 주요 기업과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 그러니까 회사 대표에 대해 알아볼 텐데 우선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롯데부터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롯데그룹은 단일 제과 업체인 그 롯데제과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이 롯데제과는 1967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뭐 식품, 유통, 화학 뭐 여러 부분의 영역을 거쳐가지고 현재 한국의 대기업이 됐습니다.
네.
재계 순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종합그룹이죠.
예.
이제 롯데라는 회사명은 창업주인 신격호 전 회장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의 여주인공 애칭인 샤 롯데에서 그 롯데를 따왔다고 합니다.
또 그런 역사가 있네요.
예.
한국에서 순위 5위 안에 드는 큰 회사잖아요.
예.
롯데의 창업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일단 그 롯데그룹에 창업한 그 신격호 전 회장은 제1교포였어요.
예.
1922년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1941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와세다 고등공업학교 그 화학과를 나왔어요. 지금의 이제 와세다 대학교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후 1946년 도쿄에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는 사업장을 열고 커팅 오일을 응용한 비누 그리고
네.
포마드, 크림 등을 만들면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신 회장은 이런 화학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껌을 만들었고요. 이게 좀 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또 1948년 그 일본에서 롯데를 세웠습니다.
예.
이제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이 회사를 차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20년 이후인 1967년 국내로 귀국해서 롯데제과를 설립하고 그렇게 롯데그룹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신격호 전 회장의 아들이죠. 신동빈 회장이 롯데를 이끌고 있는데 최근에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 좀 사세를 키워가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죠?
네, 신격호 창업주와 마찬가지로 예.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1996년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네.
즉, 일본계 네. 한국인이죠. 일본 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고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일했고 그 대부분의 기간에 런던 지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1988년에는 이제 아버지 회사 계열사인 일본 롯데 상사에 입사를 했고요.
예.
1990년대 호남 석유화학의 상무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롯데에서 공식적인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의 성향이 좀 조용하기로 유명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일반 어떤 대기업 예. 어떤 CEO들을 보면 항상 어떤 언행이나 이런
그쵸.
행동으로 이제 항상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회장이 그동안 회장으로 있었을 때는
네.
좀 이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조명되지 않았던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롯데 출신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조용하고 실제로 좀 나긋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언행 등으로 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난 2017년 6월에 신격호 전 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한일 롯데그룹의 최고 경영자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근데 또 이 롯데그룹 하면 경영권 다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신동빈
네.
회장이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기까지 네.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장남이 아닌 차남, 둘째 아들이 회장이 된 건데
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7월 예. 있었던 일인데요. 하지만 이제 신동빈 회장이 그 해에 8월 롯데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리를 했죠.
네.
더 많은 이제 지지를 받았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롯데그룹의 회장이 된 겁니다. 신동민 회장이 롯데그룹을 맡았을 때 이제 매출이 170억 달러였는데 이후 그 신동민 회장이 맡고 나서부터
네.
4배까지 이제 증가했다고 해요.
예.
또 경영권을 놓고 다툼이 있었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이게 좀 신격호 회장의 뜻이라는 논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신격호 전 회장이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돌았죠.
네.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이런 어떤 언론들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그쵸.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좀 오히려 좀 역효과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상정한 그런 안건들이 죄다 좀 부결이 됐고요.
네.
동생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최고 경영자로 좀 우뚝 서는 그런 좀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네, 장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생이 형보다 더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회사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건데요. 사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롯데그룹이 일본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모기업 아니냐 하는 생각에 좀 반감을 가지기도 해요.
네.
롯데그룹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롯데그룹의 사업 영역에서 식품, 예. 유통, 관광, 그리고 뭐 서비스, 화학 이렇게 사업 부문으로 나뉩니다.
네.
국내에만 총 100여 개의 계열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 중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약 10개, 비상장은 80여 개입니다. 그룹의 주력 사업은 식품과 유통, 화학 사업이고요. 지주회사는 롯데지주라는 주력 계열사, 그리고 네. 또 롯데쇼핑이 있죠. 이들 모든 기업의 연 매출이 지난해 무려 512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다른 기업 인수 추진 소식이 들려왔는데 롯데그룹에서 그 롯데쇼핑이요. 국내 1위 가구 업체죠. 한샘의 경영권을 인수할 전략적 투자자로 결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기업 간 인수 합병할 때 그 절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어떤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네.
그 인수 금액을 각각 제시를 해서 공모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롯데가 선정된 거죠.
네.
기업 실사 등을 거친 후 협상을 해서 한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차후 기업의 상황 등을 좀 파악을 하고 본격 인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미 한샘 자체가 좀 검증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이제 인수는 기정사실처럼 현재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롯데의 인수 소식은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게 기업마다 성향이 있어요. SK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회사들 많이 사들이잖아요.
예.
근데 롯데는 사실 그간 기업 인수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좀 업계에서도 실제로 이에 대해서 좀 네. 의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롯데그룹은 한동안 좀 대형 인수 합병이 좀 뜸했어요. 지난 2015년 1조 원 규모의 KT 렌탈 그리고 3조 원 규모의 삼성그룹 화학 계열사 인수를
네.
끝으로 5년간 이 인수 합병 시장에 좀처럼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샘은 롯데그룹이 자사로 끌어들일 경우 훨씬 더 많은 기업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롯데가 한샘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그 배경이었습니다.
네, 한샘은 사실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데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조금 익숙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한샘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죠?
예, 이제 한국의 홈 인테리어 업계의 좀 독보적인 일이죠. 뭐
네.
전 세계적으로 이케아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좀 한샘을 많이 좀 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놓는 가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뭐 가구나
네.
뭐 부엌이나 뭐 소파 뭐 여러 가지 홈 인테리어의 모든 영향을 다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한샘 입장에서도 롯데그룹과 하나가 되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롯데그룹에서는 한샘은 이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품 콘텐츠 집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향후 상품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공간 기획, 콘텐츠 개발 등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이마트, 롯데건설 등과 협업해서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롯데 계열사 중에서 이제 또 많이 가는 곳이 우리가 롯데마트잖아요.
예.
거기 가서 식료품도 사고 하는 대형 마트인데 그런 데서 직접 판매를 해서 뭔가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롯데 하이마트도 있고
네.
거기에다 이제 롯데 건설, 뭐 롯데 계열사의 어떤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네.
상황이고요. 한샘 인테리어 상담시 이제 롯데 하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전과 함께 좀 권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 한샘 제품을요.
네.
또 롯데 건설이 아파트를 시공할 때 한샘 가구를 빌트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
네.
한샘 제품을 그대로 넣어두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고요.
네.
한샘은 이제 올해 들어서 롯데백화점 7곳, 롯데몰 3곳 등 롯데쇼핑 매장 16곳에 신규 입점하며 협력을 좀 강화해왔어요. 한샘 관계자는 롯데 유통망과 한샘의 가구 인테리어 사업 역량을 융합하려는 좀 그동안의 시도가 좀 탄력을 받고 있다.
네.
결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게 좀 화룡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롯데쇼핑이 한샘을 공동 인수하면서 국내 가구 인테리어 업계의 경쟁 구도도 재편될 전망입니다.
자, 롯데가 추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또 새로운 산업 발굴도 하고 있다고요?
네, 롯데는 최근 또 이제 신회장 직속 네. 경영혁신실 산하에 바이오팀과 헬스케어팀을 신설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롯데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후 전방위적인 인수합병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수소산업에 대한 신 회장의 관심이 좀 남다른데요. 이미 여러 행사 발표에서 신 회장은 롯데는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수소를 이를 위한 핵심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부생수소 생산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 신 회장은 수소 탱크 탄소 포집 기술 및 그린 암모니아 열분해 등의 기술에 있어서도 보유한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좀 롯데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사업의 트렌드가 친환경이잖아요.
그쵸.
이런 친환경에 발맞춰 가지고 해당 사업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현대차도 이미 수소 차량에 대해서 꽤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고 네. 있잖아요. 이런 흐름에 걸맞춰서 이제 롯데도 어떤 나름의 그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친환경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롯데도 여기에 발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 사업이 이미 구체화 단계인가요?
일단 롯데그룹은 물류와 네. 유통 인프라 사업장 내 연료전지 및 터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대규모 소비처와
네.
수소 충전소, 발전소의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보유망 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좀 인프라가 깔렸다는 얘기겠죠.
네.
또 롯데케미칼은 이미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요. 또 생산 중인 부생수소는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서 블루수소 16만 톤을 생산하고 2030년에는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해가지고 블루수소와 그린수소가 혼합된 60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수소마다 또 이제 여러 공정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구분이 다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수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수소를 모두 개발을 해가지고 롯데가 이 사업에 방점을 찍고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또 친환경 청정 수소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기업 인수합병에도 도전하는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롯데그룹과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분도 명곡을 정말 많이 보유한 가수 아닌가 싶은데요. 윤도현 씨가 1994년에 발표한 사랑2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앨범 자체가 아주 명반으로 유명해요. 부르의 명곡 가을 우체국 앞에서가 타이틀곡인 앨범이었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피플 코너 오늘도 이정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나요?
앙겔라 메르켈 덜칠란드 총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독일 도이칠란드 8대 총리인 메르켈은 16년째 재임하고 있는 도이칠란드의 최장수 여성 총리입니다.
네.
도이칠란드의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초의 동도이칠란드 출신 총리인 메르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인 중 한 명이죠. 16년 집권 동안 강대국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 4명, 또 영국 총리 5명, 이탈리아 총리 8명을 상대하면서 국제정치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사실상 총리 퇴임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인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앙겔라 메르켈 도이칠란드 총리를 떠올립니다. 이거는 근데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에서 10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네.
매년 선정하는 것인데요.
예.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4번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또 2011년에도 선정되었는데 선정 당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위기, 그 경제 위기였죠.
예.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웃 유럽 국가들에게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네.
퍼부스는 논쟁의 여지 없는 유럽연합의 지도자이자 유로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해결사다라면서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유.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유럽 공동체에는 도이칠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이 도이칠란드는 리더, 그러니까 대장격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만큼 메르켈 총리의 영향력도 막강했을 텐데 메르켈 총리는 아까 말씀 살짝 해주셨는데 동도이칠란드 출신이죠?
네. 도이칠란드는 예전에 동도이칠란드와 서도이칠란드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예.
메르켈 총리는 서도이칠란드에서 태어났지만 동도이칠란드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럴까요?
1954년에 서도이칠란드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후에
네.
가난하게 일 때 아버지를 따라서 동도이칠란드로 이주합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동도이칠란드에서 서도이칠란드로 옮겨가던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녀의 가족은 특이하게도 동도이칠란드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메르켈 총리는 동도이칠란드에서 성장하고요.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네.
물리학 박사가 되어서 1978년부터 1989년까지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 11년 동안 과학자로 약간 정치인이랑 거리가 멀잖아요.
네.
과학자로 물리학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자, 그럼 궁금해지네요. 정치에는 언제 입문하게 된 건가요?
네, 정치는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던 시절에 시작하는데요.
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동도이칠란드 민주화운동단체인 민주개혁에 가입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1991년에 헬무트 콜 당시 서도이칠란드 총리에 의해서 발탁돼서요.
네.
여성 청소년부 장관이 되고요. 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1994년에는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2000년에는 기민당 최초로 여성 의장을 지내고요.
예.
이렇게 메르켈은 각 부처의 최고 위치에 해당하는 장관직을 두 번이나 거치고 또 거대 정당이던 기민당에서 의장까지 지내면서 정치력을 쌓는데요.
네.
2005년 11월에 드디어 제8대 도이칠란드 총리가 됩니다.
역시 사람 일은 모르나 봅니다.
네.
물리학 연구소에서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좀 봤는데 지금 도이칠란드 같은 경우는 민주자유 진영에 속했던 서도이칠란드 중심으로 통일이 돼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서도이칠란드 정치인들이 대부분인 도이칠란드 정치계에서 동도이칠란드 출신인 메르켈 총리가 지금처럼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메르켈 총리는 정치 입문에서 신기하게도 큰 위기 없이 경력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예.
동도이칠란드 시절에는 우수한 과학자였고 또 통일 후 정치 신인이 되어서는
예.
콜 총리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특히 할아버지는 동도이칠란드의 공산당 중 하나였던 통일사회 당원이었지만
네.
메르켈 총리는 청소년기에 대다수 동도이칠란드 학생들처럼 공산당의 청년단에 가입해서 성년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대신 교회에서 했다고 하고요. 이후 거듭된 도이칠란드 사회주의 통일당 입당을 거절하는 등 동도이칠란드 정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6년째 총리를 지내면서 유럽 국가 중에서도 총리를 가장 오래 한 최장수 총리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사선 총리인데요. 도이칠란드에서 최장수 여성 총리이자 유럽 국가들에서도 총리직을 가장 오래 지낸 여성 총리입니다. 메르켈 이전에는 11년을 집권했던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가 최장수 여성 총리였죠.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16년을 넘기면서 최장수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네, 자 도이칠란드는 근데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한번 총리 당선돼서 16년을 한다 이게 아니라 매번 선거할 때마다 국민들이 또 선택을 해줘야 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는 건데 이게 16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메르켈 총리에 대한 평가 어떤가요?
네, 일단 네 번 선거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도이칠란드 국민들의 메르켈 총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지난 5일 도이칠란드 공영방송 아이르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메르켈 총리 시대를 16년이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무려 75%였습니다.
정말 높네요. 네.
10명 중에 한 7명, 네. 8명 좋아한다는 거죠. 또 유럽연합을 이끌고 장기 집권을 끝마치는 시점에서 75%의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그것도 임기 말인데요.
네. 메르켈 총리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것을 넘어서 경이롭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자, 경이로운 지지율을 받고 있는 메르켈 총리. 자, 근데 16년 동안 도이칠란드 총리로 집권을 해오면서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취미가 특이하게 축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명한 축구 애호가입니다.
예.
축구 경기 보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군요.
네. 메르켈 총리는 총리가 된 다음 해에 있었던 2006 도이칠란드 월드컵은 물론
네.
남아공 월드컵 등 각종 대회를 챙겨봤다고 합니다. 각 국가의 대통령들과도 그 축구를 봤다고 하는데요.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예.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챙겨보기도 하고요. 또 2017년에는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네.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는 축구 경기장에 직접 가서 축구를 보고 또 정상회담 일정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6년이나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 집권한 최장수 여성 총리이자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온 도이칠란드의 메르켈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맛있다 하는 표현 배워볼게요. 와,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와, 香甜可口，太好吃了。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길죠. 샹티엔 하면 맛있다, 향기롭고 달다라는 뜻이고요. 거코우 하면 맛있다, 입에 맞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타이 하우츠러, 여기서 타이는요, 너무란 뜻이고요. 하우츠 하면 맛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맛있다 할 때는 타이 하우츠러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앞에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와, 샹티엔 거코우 타이 하우츠러.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워봤으니까요. 적절할 때 활용해 보세요.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14일 화요일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6도, 해산 10도, 강계 15도, 청진 16도, 함흥 17도, 신의주 사리원 원산 18도, 평양 개성 19도, 해주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1도, 해산 청진 25도, 원산 26도, 강계 함흥 27도, 신의주 29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30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2% 상승한 69.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6% 하락한 178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9월물 가격은 온스당 23.86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4.63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전날보다 322명 줄면서 지난 6일 이후 일주일 만에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유행이 점차 잦아드는 듯했던 수도권에서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며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전체 지역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3년 반 전 매매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37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벌써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9.95%, 6.18%를 추월했으며 특히 인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2배가 넘은 상황입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의 자금 세탁을 도운 미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1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카나다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갈렙 알라우마리에게 징역 11년 8개월형을 선고하고 형을 마친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데이비드 에스테스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검사대행은 알라우마리에 대해 불량 국가와 세계 최악의 사이버 범죄자들을 위해 자금을 세탁했고 절도범들의 주머니와 가상지갑을 채우는 공모팀을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사망할 위험이 11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개한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 중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60만 건의 확진 사례를 조사 분석해 작성한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현지 시간 11일 CBS가 보도했습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은 11일 요약 보고 도중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4.5배, 입원 확률은 10배, 사망 확률은 11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사망설이 돌았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영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알자와히리는 9.11 테러 20주년 기념일에 공개된 60분 분량의 새로운 영상에 등장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흰옷에 수염을 기른 모습의 알자와히리는 미국이 20년 전쟁 끝에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면서 경제 군사적 문제로 적을 지치게 해 적의 힘을 소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임시 핵사찰 종료를 선언했던 이란이 석 달여 만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다시 한번 임시 핵사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 청장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2일 이란 테헤란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제한적 수준의 핵사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IAEA 조사관이 이란 핵시설 내 감시 카메라를 유지 보수하고 저장 매체를 교환할 수 있으며 방법과 시기는 양측이 조율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북한 내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500km 표적에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1,500km를 날아갔다면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적대 세력들의 반북 군사 활동을 강력히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할리우드의 온갖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세계 스타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세계적인 개인 인터넷 소통망 트위터에서 분석한 결과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는 미국 영화 마블 시리즈의 스타들도 제쳤대요. 특히 5위 안에 가수는 방탄소년단 뿐이고요. 다 배우들인데 유일한 가수 방탄소년단이 그것도 1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요즘에 기적이라는 영화가 추석을 앞두고 영화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주인공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박하고 따뜻한 영화라는데 이 영화 역시 마블의 새로운 영웅 영화를 제치고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한국 가수, 한국 영화가 쟁쟁한 세계 최고의 것들을 제치고 1등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도 한데요.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콘텐츠들이 그 어떤 영웅들의 액션보다도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겠죠. 더불어 남한과 북한 사이를 자유롭게 따뜻하게 오갈 수 있는 기찻길, 하루빨리 개통되는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배우 조정석 씨, 그분의 아내입니다. 가수 거미 씨가 올해 발표한 노래인데요. Autumn Breeze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게요. 코로나19와 환절기 질환들 특히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Like the leaves riding on the autumn breeze.